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오로와 바르나바 설교에 감화된 이 리스트라 신자들은 그리스 신화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황소 몇 마리와 제물을 바치려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 성인들을 화나게 하고 오히려 좀 황당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예, 바로 14장 14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 두 사도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물론 우리 이제 장절 구분하면서는 지르며 해서 14절이 끝나지만 뭐 이 장절의 구분은 원래 첫 성서가 쓰여질 때는 없었지요. 후대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제 말하였다. 이제 15절에 덧붙여져 있습니다만 우리 연결상 제가 읽었습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을 신으로 여기는 니카오니아 사람들의 추측뿐만 아니라 그 이교도인들의 총체적인 신앙체계까지도 거세게 이렇게 거부합니다. 뭐 잠깐의 오해일 수도 있고 있지요. 그래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체가 아니라 근본, 바탕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태생불구자에 대한 치유 후에 유다인들이 가졌던 오해를 바로잡아야만 했었던 것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를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광경을 봤던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성령 강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 술에 취한 것 같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태생불구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을 때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바오로 사도의 앉은뱅이의 치유에 대해서 니카오니아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이 사람의 모습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제우스나 헤르메스로 생각했던 그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교도 신앙, 그 총체적인 밑바탕부터 근본 체계까지 거세게 거부하는 바오로 사도예요. 지금 바오로와 바르나바에게는 그것보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가 성전 문 앞에서 태생불구자를 치유하고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신으로 받들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언어의 장벽도 작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니카오니아 말로 중얼거렸다라고 되어 있죠.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여하간 일단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 정말 어리석은 니카오니아 사람들의 실수를 인지하자마자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즉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불길한 소식, 흉보를 듣거나 신성 모독의 말을 듣거나 다른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반응하는 극심한 비탄의 표시로 옷을 찢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또 사무엘기 하권 13장 30절에 31절, 그들이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죽여 그들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임금은 일어나 옷을 찢고 바닥에 누웠다. 그를 모시고 섰던 신하들도 모두 옷을 찢었다. 지금 야곱이 옷을 찢는 장면이나 다윗이 옷을 찢는 장면은 자신의 아들, 사랑하던 아들이 죽고 나서 그 흉보, 그래서 옷을 찢는 장면이죠. 또 마르코복음 14장 63절에서 64절,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당신이 거룩하신 분의 아들, 즉 메시아요. 대사제 카야파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지요. 앞서 여러 불리한 증언들이 난무하지만 이것 자체가 일치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기가 어렵자 대사제가 직접 나서면서 당신이 메시아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고 또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물론 우리 번역은 그렇다예요. 그런데 그 원문 성경 원문에는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죠. 즉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나야. 그래 맞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건 원래 나는 있는 자다. 모세가 하느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했을 때 나는 있는 자 그대로이다.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느님이야 이렇게.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야. 근데 이제 우리 번역은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신성 모독의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사제 카야파는 결코 목수의 아들 갈릴리의 시골 나부랭이가 그런 촌뜨기가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신성 모독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옷을 찢는 장면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던 옷을 이렇게 찢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살펴본 성경 내용대로 어떤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드러내는 전통적인 행위입니다. 창세기 37장 봤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르우벤이 구덩으로 들어와 보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었다. 즉 형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이뻐하니까 그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동생을 그래서 이집트 노예상에게 팔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요셉이 없자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르우벤이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는 장면 다음에 사무엘기 학원에 보면 다윗이 옷을 찢는 장면 바로 압살롬의 죽음 때문이죠.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 물론 이 압살롬과 암놈 또 타마르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동생을 이복형이 강간했던 탐했던 그 일로 나몰라라하고 버려진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형을 살해하고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지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들 죽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죽음으로 돌아왔던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는 다윗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옷을 찢는 장면을 더 볼 수 있는데요. 유딕기 14장 14절에서 19절이죠. 그리하여 바고아스가 안으로 들어가 천막의 휘장 앞에서 손바닥을 쳤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딕과 함께 자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아 휘장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 보니 홀로페르네스는 머리가 없는 시체로 침대 발판에 너부러져 있었다. 바고아스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울고불고 크게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고 나서 유딧이 머무르는 천막으로 갔다. 그 여자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에게 달려나가 외쳤다. 저 종들이 반역을 일으켰소. 히브리 여자 하나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의 집안에 수치를 주었소. 보시오. 홀로페르네스님께서 머리가 없이 바닥에 쓰러져 계시오. 아시리아 군대의 수장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겉옷을 찢었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 매우 큰 통곡 소리가 진영에서 터져나왔다. 아, 이 대목은 뭐 신성모독의 대목은 아닙니다. 비탄의 소식, 그죠? 흉보를 들은 거죠. 뭐 앞서는 다윗이나 야곱의 경우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옷을 찢었습니다만 지금은 적군들이 적장을 그들의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옷을 찢는 장면. 그다음 욥기 1장 18절에서 20절.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나리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 건너편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집 내 모서리를 치자 자제분들 위로 집이 무너져 내려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자, 욥기, 욥, 의인 욥에게 하느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 천상 어전 회의에서 사탄 악마의 건의를 듣고 그를 막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요. 재산 물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까지 잃어버리는 첫째 시련 후에 욥이 이렇게 옷을 찢는 장면, 역시 흉보 비보를 듣고 나서 이렇게 옷을 찢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드러내는 행위로서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확인하였을 때 이를 듣고 확인한 판관이 취하는 행위도 입던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즈키야와 그의 내각 강료들도 아시리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보였죠. 열왕기 하권 18장 37절에서 19장 1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힐키야의 아들 엘야킴은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기록가는 찢어진 옷을 입은 채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사케의 말을 전하였다. 히즈키야 임금은 그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르고서는 주님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루옷을 두른 엘야킴 국내 내신과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원로사제들을 아모치의 아들 이사의 연자에게 보냈다. 자, 이렇게 대사제가 왕이나 또는 부모가 심지어 부하들이 대장의 어떤 죽음 앞에서 아주 슬픈 일 앞에서 옷을 찢는 장면, 따라서 대사제가 자신의 겉옷을 찢는 것은 뭐 카야파의 경우죠. 흥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직 재판관이 신성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격분의 표정으로 취하는 규정된 행위였다. 물론 그 예수님의 재판 신문 과정에서 카야파 이런 찢는 장면은 전통적인 어떤 그들의 관습과도 연결이 됩니다만, 우리가 축구 요즘 경기를 보면 그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반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된 행동을 취하면 오히려 그 헐리우드 액션을 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대사제 카야파의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어떤 신성 모독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판관이 격분의 표시로서 옷을 찢는 것, 거기에 정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기 위해서 과장된 연기, 헐리우드 액션을 취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지요. 여간 다시 우리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니카오니아 사람들의 신성 모독에 대한 사람들, 즉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반응은 꽤 흥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즉시 군중 속으로 뛰어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자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들의 행위를 막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바르나바 사도 두 사람이 전통적인 신성 모독의 소리, 이거는 이제 그들이 우리를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느님께 잘못했다면 우리도 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우린 감히 하느님이 신이 아닌데 또 그들의 신으로 자기들을 모시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미로서 옷을 찢는다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그들의 이교도 신앙체계를 뒤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서 시선을 모으고자 더욱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더 큰, 어쩌면 지금 바오라 바르나바가 정말 헐리우드 액션을 더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모션과 행동과 행위와 소리를 질러서 이 니카오니아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그렇습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니카오니아 사람들의 이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는 10장에서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베드로, 코르넬리우스가 이중환시, 똑같이 하느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결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음식, 그것을 천사가 먹여주는,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발버둥치지만 하느님께서 이 세상 음식이 나쁜 것은 없다 하고 먹여주시잖아요. 그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 사람에 대한 나쁨과 그름, 구원 대상과 구원받지 못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환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같은 시각에 코르넬리우스도 환시를 받고 베드로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베드로가 있던 야포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종들, 심부름꾼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맞이하고 그들을 따라 코르넬리우스 집에 갔을 때 코르넬리우스가 취한 행동이 바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우리 복음서에서도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 엎드리잖아요.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엎드린다. 구약에서 바로 모세, 아브라함, 하느님을 배웠을 때 취한 행동이에요. 직접적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어떤 주님, 신성을 드러내는 호칭,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위 자체는 신을 뵌 것과 같은 행위를 취하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이러지 마세요 하진 않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는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인간이지 하느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엎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도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신이 아니다.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와 함께 당신도 나도 하느님 앞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유다인의 구분이 없습니다라는 뜻까지 겸비하는 표현. 10장 25절에서 26절.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을 그들의 신체계 이교도 신,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는 리카오니아 사람들에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좀 더 강한 차원에서 얘기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쓰죠. 베드로 사도가 나도 사람입니다 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어가 어리석은 행위를 꾸짖으면서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리키오니아 사람들이 막 목격한 기적의 치유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이 주어지는 거죠. 그들은 기적의 치유 행위를 보고 신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다른 해석으로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태생 불구자를 성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신심으로 그를 이렇게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전한 복음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그들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자, 이것은 이코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과가 결국 유다인들의 박해로 이어졌다라는 것. 자, 선교사들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자들이 그들의 이교신앙을 버리고 하느님 한 분만, 즉 오직 그분만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이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창조물,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자연 속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증거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초자연적 계시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여기서 떠올릴 수가 있지요. 하느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멸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과 날짐승과 네발짐승과 길짐승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특히 지금 사도행전 바울의 사도의 표현 14장 5절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바울의 사도의 어떤 계시신학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창조 이래 그러니까 기초신학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계시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창조 이래 이성의 환히 드러나 있는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대신 피조물을 섬겨 하느님의 진리를 저버린 인간들이 그 대가로 죄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 바울의 사도예요. 지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바울은 인류 전체를 소수의 유다인과 다수의 다른 민족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다른 민족은 그리스인들입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상당히 진전된 철학을 지니고 스스로를 지혜론자들이라고 일컬었잖아요. 반면 유다인들은 유일한 하느님을 믿는다는 종교성을 통해 자신들이 이교도 그리스도인들을 능가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은 참다운 이성은 하느님을 알아보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의 죄를 우상 숭배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 대상이 그리스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모두 인간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인간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삼고자 하는 세상의 교만을 단죄하는 지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4절, 23절 이것은 아마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리카오니아 사람들이 리스트라에서 바오로를 그들의 신앙체계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하느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바오로 사도 그들을 오히려 그들 신앙체계의 제우스, 헤르메스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려고 하는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나 배금주의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이나 기술력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하느님에 놓는 경향이 이미 널리 퍼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느님에 관한 진리를 무시하고 허망한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다른 민족들의 태도가 인간 스스로의 품위를 저버리는 윤리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저버려 그들은 하느님을 통해 자신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죄악에 떨어진 것은 하느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불러온 것이기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1장 19절에서 23절 밝히고 있지요. 이 대목과 지금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을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사도행전 14장 16절 지난날에는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루카복음과 사도행전 속 공통 주제가 종교적 오류에 대한 거룩한 인내, 신적 관용의 시간을 하느님의 구원계획이 담고 있고 이를 허락한다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거룩한 인내, 뭐 우리들도 인간의 인내, 참을 인, 절제, 또 우리가 이제 똘레랑스라는 표현 잘 아시죠? 뭐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을 표현해 주는 똘레랑스라는 표현. 우리가 이제 번역하면 관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적 관용이라고 좀 디바인 톨러런스. 그러니까 거룩한 인내, 신적 관용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거룩한 인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루카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 아주 두 곳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주제인데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14장 16절의 내용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도들을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서게 하려는 바울과 바르나바의 이야기 오늘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모짜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혜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